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회 대표대회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4일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인대와 정협은 매년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열립니다.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4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왕량 정협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복잡한 국제 정세와 각종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오전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 한해 중국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합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보좌할 총리와 부총리, 상무위원 등이 공식 임명됩니다. 권력서열 2위 총리 자리에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리창 총리 내정자는 지난 3년 동안 지속됐던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인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대응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전인 지난해 2월 초에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움직이면 우리 둘 다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다며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함께 잘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의 군사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자국 내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주도한 숄츠 총리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입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시점에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도 공유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3일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틀간의 방문 기간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무하마드 에슬라미 원자력청장을 비롯한 이란 고위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IAEA는 최근 회원국들에게 배포한 기밀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이란 포르도 지하 핵시설 조사 당시 최대 83.7%의 농축도에 달하는 우라늄 입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AFP통신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고 최고위급 대화 채널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II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오스트리아 빈의 본부로 복귀한 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건강검진 때 제거한 병변이 암종으로 확인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케빈 오커너 백악관 주치의는 3일 공개한 메모에서 지난달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당시 바이든 대통령 가슴에서 제거한 작은 병변은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과 관련된 조직은 성공적으로 제거됐고 제거 부위도 잘 낫고 있다며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커너 박사는 기저세포암종은 흑색종이나 편평세포암 등과 달리 확산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적인 피부 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건강검진을 했으며 당시 가슴에서 병변 하나를 제거했다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 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평북, 함경 북부,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 7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3월에 태어난 음악가 중에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곡, 모음곡 스헤라 제대로 유명한 작곡가고요.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성과 배치 등 이 관현악법의 대가라고 평가받은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가 1844년의 3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귀족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또 집안의 군인이 많았습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도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했다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민족적 감성, 전설과 문학의 바탕을 둔 음악, 애국심을 부르는 러시아풍의 선율을 작품에 담아낸 것으로 유명한 러시아 국민악파 음악가 5명 중에 한 명이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모음곡 쉐헤라자드로 시작하겠습니다.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입니다. 일본인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가 이끈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모음곡 세헤라자드의 3번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를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자, 3월에 태어난 클래식 음악가로 소개해드린 림스키 코르사코프입니다. 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음곡 세헤라자드. 예전에는 한국에서 세헤라자드라고 읽었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고전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부르는 이 천일 야화 속의 여인 이름이 바로 세헤라자드고요. 왕비의 불륜으로 여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이 샤리아르 왕이 매일 밤 한 명씩 온 나라의 처녀를 죽이자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나선 재상의 딸 이름이 바로 세헤라자드입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세헤라자드의 재미난 얘기에 왕이 다음 날 또 다음 날을 기다리게 됐다는 건데요. 세헤라자드의 재담이 천일 동안 이어지고 마침내 왕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세헤라자드와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천일 야화의 천일이 한자로 이 첫날을 넘었다는 뜻도 있지만 페르시아에서는 끝없다, 무한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세헤라자드의 끝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작품 가운데 왕자와 공주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페라 술탄 황제 이야기인데요. 악마의 섬에 간 왕자가 매의 공격을 받던 백조를 구해줍니다. 백조는 보답으로 왕자를 벌로 변신시켜서 멀리 있는 아버지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윙윙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날아가는 왕자 벌의 비행. 그렇게 인연이 된 왕자와 공주는 사랑에 빠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왕자 벌의 힘찬 비행.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그 장면을 음악으로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요? 전설과 문학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했다는 림스키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 작품 번호 57의 2막 1악장에 나오는 범블비의 비행입니다. 아주 짧은 곡인데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와 영국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의 현란한 연주로 듣겠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프란츠 크라이슬러의 빈 기상곡은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턴 카심스가 이끈 컬럼비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음악가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도 했었지만 음악에 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 육군 장교로 참전을 했다가 부상으로 퇴역을 하면서 다시 음악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프랑스에서도 조금 살다가 1939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로즈마린 등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고향 빈에 대한 마음을 담은 왈지풍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빈 기상곡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할 클래식 음악이 이르는 영화는 1986년 미국 감독 란다 헤인스가 만든 한국에서는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영화 Children's of a Lesser God입니다. 바닷가 마을 작은 농학교의 선생님 제임스와 학교의 졸업생이자 청소부인 사라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미국 배우 윌리엄 허트와 청각장애인 배우 말리 매틀린의 수화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 제임스는 열정이 남다른 농학교의 선생님입니다. 학생들도 부모도 다른 교사들도 제임스를 특별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식당에서 만난 사라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했는데 사라가 너무나 차갑게 반응해 제임스가 자꾸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사라는 청각장애 때문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고 사람에 대한, 특히 남자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제임스는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어떻게 해서든 사라의 어두운 부분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중요함, 또 방법을 알려주려 하는데요. 사라는 배울 생각이 없을 뿐더러 불같이 화만 냅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끝없는 노력과 진심은 사라를 움직였습니다. 사라도 그런 제임스를 너무나 고마워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랑하는 사라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또 말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말하는 것을 가르치려다가 사라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집을 나가버리죠. 어릴 때 말을 배우려다가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에 언니의 남자친구들과 휩쓸려 다녔고 급기야 의지에 상관없이 성적인 놀잇감이 되면서 세상을 보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제임스는 사라의 빈자리에서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소통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수화와 눈빛만으로도 행복했던 시간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요. 네일 가게에서 일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라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사라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농아학교의 졸업식 파티,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 제임스는 사라를 생각합니다. 뿌듯하면서도 헛헛한 마음이 든 제임스. 그런 제임스 앞에 사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눈빛으로,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리 없는 세계와 소리의 세계, 그 차이와 공감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매개로 음악이 쓰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면에 흘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인데요. 제임스는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쉬겠다고 하고요.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라에게 몸짓으로 그 선율과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크게 크게 감상을 표현하는 제임스가 아름다운 음악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수화를 하고요. 전혀 들을 수 없으면서 듣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라의 미묘한 감정이 바흐의 음악 위에 교차돼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다른 세계의 벽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제임스가 사라를 찾아다니며 진정한 사랑과 소통을 고민하는 때에도 또 한 번 이 음악이 쓰였는데요. 그때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자, 두 개의 바이올린이 이끌고 따르고 조화를 이뤄가는 이 작품의 흐름이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도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1043의 2악장 라르고 마 눈 탄토입니다. 아이작스턴과 이자크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조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마우메토 2세의 2막에 나오는 날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를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혼의 목소리와 이탈리안 지휘자 알베르토 체다가 이끈 토리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마우메토 2세는 1800년대 초의 이탈리아 오페라입니다. 1470년대 오스만 트리크군과 베네치아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당시 술탄이었다는 콘스탄티노플 메흐메드 2세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희곡 마호메토 2세를 오페라로 만든 겁니다. 베네치아 공국의 지사는 딸 안나가 나라를 지킬 칼보 장군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딸 안나는 우베르토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적국인 트리크의 마호메토 2세였습니다. 사랑과 조국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안나는 조국의 칼보 장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뒤에 우베르토의 베네치아 군이 트리크를 함락시키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줄거리의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들려드린 부분은 2막에 나오는 날이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 금발의 제니를 오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선율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포스터 하면은 켄터키 옛집, 올드 블랙초, 오수제너, 스와니강, 뭐 많은 미국의 민요를 만든 작곡가인데요. 특히 오늘 들으실 금발의 제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가곡이었습니다. 밝은 갈색 머리에 제니를 꿈꾸네. 그 머리는 여름날에 바람 같다네. 반짝이는 시냇물 따라 경쾌하게 걷는 그녀를 본다네. 그녀가 가는 길 위에 흔들리는 데이지꽃, 그 꽃처럼 행복해 보이네. 라는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가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가사를 번역할 때 밝은 갈색 머리를 금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금발의 제니가 된 겁니다. 오늘은 성악가의 목소리를 바이올린 선율로 바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톤 카심스가 이끈 컬럼비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 안단테 여주입니다. 작품 번호 467입니다.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주제곡으로 쓰인 후에 엘비라 마디간 악장으로도 잘 알려진 음악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이미 도르프만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은 영국 작곡가 스탠리 마이어스의 클래식 기타 음악 카바티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군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디어 헌터에 흘러서 더욱 심금을 울렸던 음악이죠. 담담하고 단조롭기까지 한 선율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주의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연주하는 카바티나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